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크신 믿음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사례를 살아가옵나이다. 우리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짓는 본성상 악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내가 어떠한 괴로움과 시험과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주 앞에서 죄를 토설케 하시며 토설하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무한한 자비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아름다운 평강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는 실로 주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신 것이오매 우리의 신앙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바꾸시거나 또는 취소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본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있사온즉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 앞에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니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간에도 많은 세상의 바쁜 일과 마음 쓸 일을 뒤로 하고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은혜로 회집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영적인 은택과 복을 자랑으로 삼고 마음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같은 믿음과 같은 은혜의 각성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 16문, 17문 페이지, 17페이지 7페이지 열어두시고요. 교재는 요리문답 교재 31페이지 16문, 17문 있는 부분을 열어두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16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일단의 설명을 마치고 17문에서 또한 17문 설명까지를 일단은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지요. 16문, 그렇죠. 16문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 돼서 일단락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문부터 이제 해나가면 되는데 16문을 같이 살피고 17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문 문답을 함께 읽으시고 17문 문답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문 중보자는 왜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7문을 잘 보세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 동시에란 것은 16문을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참 인간이어야 하며 동시에 또왜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냥 참 인간인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럴 때에 답은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성에 짊어지실 만한 분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짊어지심은 인성으로 짊어지시는 것인데, 그 16문에 대한 문제였죠. 16문의 답이 뭐였냐면, 죄 지은 인간이 죗값을 치르거나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은 단 사람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죠. 따라서 17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간으로서 인성에 짊어지셔야 하나, 인성에 짊어지는 짐을 어떻게 지어야 하냐면 신성의 능력으로 지어야만 하기 때문이란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다시. 즉 진노의 짐을 인성에서 어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신성의 능력이 조건화되어진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미쳐지기 때문인가? 그가 그의 인성에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실 때에 그 짊어지신 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요 신성의 능력으로 그 짐을 짊어지신다면 결과적으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7문의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핸드아웃을 보세요. 핸드아웃에 나눠드린 17페이지 핸드아웃을 보시면 17문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 이렇게 쭉 18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중보자가 단지 사람이기만 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담당하였을 때 그는 그 무게에 눌려 부서지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신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이라. 자, 가의 요점은 어디죠? 사람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벌의 무한성, 그 무한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되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의 능력이 함께하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같이 읽어볼까요? 중보자가 치른 속죄는 우리 영혼을 구속하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줄 수 있기에 충분한 존귀와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바, 중보자는 무한한 존귀를 지니신 하나님이셔야 한다. 따라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면 거의 항상 그리스도의 신성을 언급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신성은 불가분의 연결을 지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되게 인간으로 오셔서의 그 당하신 그 아픔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곧 죽으심, 이것을 생각할 때이 전체는 우리에게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인성을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사람으로 되지 않으셨다면 고난을 받지 않으실 것이요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도 동시에 단순히 제사장이시 아니라 제물이기도 하신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으면 우리 죄값을 짊어질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인성으로만 계신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자신의 죄값을 자기 몸에 받는 일도 감당치 못하거니와 어찌 택한 모든 자들의 그의 백성의 죄를 짊어질 수 있겠는가? 단한 사람의 죄값도 무한하죠. 우리가 각 개인의 형벌도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죄란 성질을 생각해 보면 죄 짓는 개인은 유한하죠. 유한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 형벌 또한 유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형벌이 유한한 것인가 무한한 것인가는 범죄한 자가 유한하냐 무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한 자가 어느 분을 향하여 범죄를 한 죄를 범한 그 대상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형벌의 무게가 달라져요. 즉 사람에게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을 인간 사회 안에서는 대개 형벌의 양을 무요한하게 정해놓고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기 목숨 죽는 것으로 죄가 갚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누구에게 범한 죄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 범한 죄이므로 그 죄의 형벌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며 영원한 형벌이 되어집니다. 그 형벌의 성격은 누구에게 범한 죄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간단해요. 같은 잘못을 범해도 평범한 보통 사람끼리 범하는 잘못에 비해서 옛날 왕에게 같은 잘못을 범했다 쳐봐요. 그러면 이것은 목숨이 10개라도 감당치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이죠. 임금에게 함부로 말대꾸 했다간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그런 거죠. 임금이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임금의 권위는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야 할 마땅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어긋나게 되는 일 가운데서 왕의 뜻을 거슬리게 되면 그것은 큰 죽음으로 다가와요. 아주 극상의 형벌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형벌은 무한해집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형벌도 무한하거니와 그 개인이 아니라 택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택한 모든 택한 자들의 형벌을 짊어지셔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형벌이 개인이 감당할, 인성으로 감당할 그 부분의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속에는 신성의 능력으로서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맛보시는 지극한 자기의 일종의 겸비요 또는 비하라고 말하죠. 비하. 비하로서의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심의 절정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성의 능력으로 이 죄값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시는가? 그 감당하시는 것은 이중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이 형벌의 고난은 육적으로만 당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영육 간의 같은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데 육적인 고난은 이미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이 했던 그 영화에서 육적인 순환은 그렇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 해주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영적인 순환의 부분은 그 영화에서 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주께서 감당하신 영적 측면의 고난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그 영적 고난의 의미를 성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묘사한 것이 뭐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말의 의미가 지금부터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설명 이게 왜 이렇게 다짐부터 받아놓고 나면 어렵거든요. 저도 긴장을 하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설명을 단숨에 확 할 테니까 그거를 한숨에 확 따라오셔서 만족히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지혜로우심과 깊은 신학적인 깊이를 널리 세상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학교 학생들도 거듭 설명해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포교회는 한 번에 알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니까. 자,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죠? 아니, 대답도 안 하시. 아니,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압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죠? 대답하신다고 제가 찍어서 다시 역질문 안 할 테니까 마음 놓고 대답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종교에 아무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신성과 종교와 영광과 능력에 아무 차이가 없었고 그분은 다 영원하시면 무한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부터 아들이 나셨지만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혼자 계신 적은 없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신 이가 나신 나으심을 받은 이보다 먼저 계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안에서는 원인이 결과보다 항상 먼저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원인과 결과, 존재적 기원이 기원 존재 기원 되신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부터 낳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에 시간적 개념으로 이 세상의 시간적 개념으로 홀로 계시고 안 계신 적이 있을 때가 없어요. 항상 영원 안에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두 분 사이에 낳으시고 낳으셔 받았다는 이 존재 기원에 관한 설명은 우리가 설명을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적 관계를 신비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세 분은 영원전에 함께 계셨고, 영원을 함께 계셨고, 동시에 항상 함께 계셨으며 어느 한 분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세 분이 다 무한한 하나님이시므로 세분 사이를 유한의 경험 안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무한하신 세 분을 유한 안에서 분석하고 나누어서 구분하여 구별하여 떼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더 커야 나눠 쪼개보고 아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이라는 이 자연 경험과 인식의 영역으로는 그 가능으로는 무한을 셋으로 나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어떻게? 한 분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 아들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는 것과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니까 한 분이시잖아. 이렇게 된한 분이시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성이 위격상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각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이실까라는 것도 공부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즉 제1위격 아들 하나님 제1위, 2위, 3위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1등, 2등, 3등이라는 질적 신성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은 완전히 동일하며 영원하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구별이 안 되는 한 하나님이 위격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된 위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1위, 2위, 3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 2, 3을 왜 거꾸로 1, 2, 3안 했느냐라고 말하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아버지께부터 아들이 나시고 아버지께부터 성령이 오시며 아들로부터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비추어 1, 2위를 어디에 붙였어요? 아버지께. 2위를 어디에? 성자 하나님께. 3위를 어디에? 성령님께. 이렇게 1, 2, 3으로 구별하여 붙이는 것이지 그 1, 2, 3이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정말 이해하셨어요? 정말이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이거 이해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1분 만에, 10분 만에.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가지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몸도 가지셔야 되고 또 몸만 있으면 되나요? 영. 영? 정말이에요? 영혼? 영혼도 가지셔야 한다. 이두개다 가져야 한다. 아니면 영혼이야. 하나님이신데 몸만 입으시면 되지. 자, 둘 다다 1번. 2번.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이게 영혼은 아니고 몸만 가지면 된다. 몸만. 자, 1번과 2번. 이 갈등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자, 선택을 하십시다. 1번과 2번.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손을 드셔야 돼요. 손 드는 거 불편하지 않으시죠? 안 되는 사람만 내가 앞으로 다 불러낼 거야. 자, 선택하세요. 1번! 1번이다. 이분들만 손 드셨어. 자, 그럼 안 든 사람을 찾기 위해서 2번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서는 거야. 손 내리시고, 2번이다. 아, 1번은 둘 다, 2번은 몸만. 2번이다. 2번, 괜찮아요. 외로워도 자신있게. 자, 2번이다. 누가 알아요? 2번이 맞는 줄? 그래요. 2번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몸만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께서 몸만 취하면 사람으로 오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의 육체 순환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영혼으로 몸의 고통을 느끼심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몸만이라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로 고대 초대교회에서 4세기 때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언제요? 4세기 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5세기, 4세기, 5세기 사이인데 그때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니까 1600년 전에 이미 결판이 난 건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주장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되냐면 몸과 영혼이 다 합쳐서 뭐냐면 인성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됨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인성을 취하였다라고 할 때는 몸과 영혼이 다 합쳐서 인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일 몸만 취하면 그 죽으신 그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몸만 구원받게 돼. 그렇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할 때 그가 온전한 참 인간으로 오실 때라야 온전한 참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구원받고 영혼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따라서 인성을 full humanity라고 그래요. full humanity, 완전한 인성을 다 취하셨다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실 때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인성대로 취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자신의 몸에 감당하신 고난은 온 인생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갖고 있는 우리를 온전히 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도 구원받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몸과 영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하셨어요. 성육하셨을 때에 이 인성, 자, 그럼 몸과 영혼을 합쳐서 인성이 나올 때 이 인성을 취하신 이가 누구예요? 누가 취하세요? 성자 하나님. 그럼 잘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는 그 인성과 대비된 다른 무엇을 취하고 계셨죠? 신성이에요. 신성. 신성이. 그러면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신성을 취하시사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죠? 인성을 취하시사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나사렛 예수는 인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성자 하나님 안에는 신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며 그 신성과 구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제1위, 2위, 3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위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격. 영어로 그냥 person이에요. person. person. 그러니까 라틴어는 persona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persona라는 말하고 달라요. 심리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롤이 아니고 실체, 그 신성을 나타내는 실체. 그러니까 이 위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앞에 이렇게 지금 다섯 분이 앉아 계세요. 일어서셔서 뒤로 오더라. 굉장히 고령이시라 말씀을 안 도저히 순종은 안 하시는 거죠. 꿈쩍도 안 하셨어요. 제가 굉장한 상처를 받고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 앉지 마세요. 다섯 분 결석하시고 이번 주에 나오셔서 지금 우리 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잘 보세요. 다섯 분이 계신데 이 다섯 분은 다 인성에 있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좀 차이가 없을까요? 무게도 다르시고 얼굴에 주름살 길이도 다르신데 차이가 없어요? 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좀 완전한 인간이요 좀 덜 된 인간이요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섯 분 사이에 인성의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엄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다섯 분을 인정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몇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섯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다섯 사람이라는 이 구분을 지어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위격이에요. 이 위격을 사람인 자 붙여 뭐라 하면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갖고 있는 자신의 인성을 똑같이 취하나 나는 당신과 달라 라고 말한 자기에 뭐가 있어요? 인격성이 있어요. 그 인격성이 인성과 맞물려 자기라는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 그 나라는 나가 내 몸의 영혼과 몸을 통하여 인격의 여러 성격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가 인성을 취하고 있는 나의 인성의 부분이면서 몸을 주장해 나가며 인성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인성의 한 기관이 되어져요. 심리적 기관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지금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다 동일한 인성을 갖고 있으나 인격,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서는 위격이 구별된 것처럼 위격상의 구별이 숱하게 있어서 서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성이 하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분들 사이에도 구별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이 되어지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분이라는 것은 떨어져 나눠지는 거죠. 떨어져 나누는 구분은 오직 어디에게만 해당이 돼요? 유한한 존재에게 해당되죠.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되지 않죠. 다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위격으로만 구별될 뿐 신성으로서는 무한하기 때문에 절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 여기에서 그러면 신성을 한 완전한 무한한 신성을 갖고 계신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고유한 위격이 있겠죠. 그 아들 위격이 다른 게 아니고 아들 위격이 신성을 취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위격이 인성을 취하시면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지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즉 인성을 지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 인성을 취하신 이가 당신이나 나처럼 인성을 취하고 있는 인격이 아니고 원래 성자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할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은 만일 본질과 신성이라는 본질과 위격을 구별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의 그 하나님은 신성입니까? 위격입니까? 아, 답답해 죽겠네. 대답이 쫙 나와야죠. 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위격이죠? 위격이죠? 당연히 위격.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 신성을 갖고 계신 세 위격 가운데 아들 하나님 한 위격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같은 인성을 취하고 계시나 제가 인성을 취하여 저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딱 존재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임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서 몸을 가신 그리스도께서도 피곤하여 주무셔야 했고 배고프실 때 마셔야 됐고 드셔야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자기 살을 찢으면 아프신 고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취하신 그 위격은 또한 신성을 취하신 바로 그 위격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성의 순환은 내가 저 개인 김병훈이라는 개인이 제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받는 고난의 가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그 위격이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에서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여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신성의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처럼 그 고난은 그 당하신 이가 무한한 고난적 가치를 가지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택한 자의 영원하며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실 만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받으심에 있어서 몸으로도 받으셨고 인성이 몸과 영혼이니까 동시에 뭐로도 받으셨다? 영혼으로 받으셨어요. 그 영혼으로 받으신 고난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시면서 흠 없이 죄 없이 시험을 받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셨던 율법에 의해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위격으로 인성을 취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막힘없는 투명한 완전한 교통을 해나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 사귐의 교통 속에 누리는 무한한 영적인 기쁨과 복락으로부터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처지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아픔을 당하신 것이 엘리엘리 라바 사막단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아바 아버지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채 죄악의 음부에 떨어져 넘을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지인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자기 혀에 물을 적셔서 서늘케 하기를 구하면서 내가 넘어가길 원하나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에서 넘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다시는 넘을 수 없는 영적인 교통의 완전한 단절의 경험이에요. 그 영적인 교통의 완전한 단절의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여 의로운 자여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성령이 비둘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죠.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할 때도 같은 음성이 들렸죠. 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누렸던 그리스도 인성을 취하시나 그 위격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통의 완전한 단절을 맛보는 어둠의 깊은 곳에 가리우심이었어요. 그러시나 그렇다고 해도 그 단절이 그 성자 하나님 위격이 신성을 취함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누리시는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가 존재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며 무원하며 그 자체로 존재의 근원이세요. 여기에 변화 온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엘리엘 라바 사막단이라고요? 그가 인성을 취하신 위격으로 안에서 순전한 율법에 의해 완전한 성취자로서 하나님과 누렸던 영적 교제의 단절의 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순환은 몸의 고통, 아야 아프다, 목마르다, 찔림으로 당하는 그 고통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생의 복락의 사귐의 그로부터의 단절의 맛보미, 이게 더 크죠. 이제 우리가 시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그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 회개 시의 부분이나 자기가 죄악을 토설치 않았을 때 자기가 그 골절골절 뼈 마디마디가 썩어 녹아져 주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을 때의 이 참회 시들에서 보는 것처럼 실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단절이 주는 그 아픔은 육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죠. 결국 이 그리스도의 순환은 영육 간에 다 받으신 순환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받으신 이 순환이 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 왜 이것이 무한한가?의 답은 뭐냐면 그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속죄 양이요 희생 제물로서의 기본 조건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낱 인간이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기본 조건을 충족한 것이요 거기에 더하여 그 육신에 받는 고난이 무한한 중보적 효력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게끔 되어지는 한 요건이 필요하죠. 그 요건을 청취시키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 위격이 신성을 비우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죽으신 인성의 완전한 고난을 담당하시니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나심이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인성과 결합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담고 있는 속죄와 중보의 의미까지 이 전체를 요약해주는 신학적 용어가 위격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위격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말을 줄여서 위격의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 그리스도의 순환 그러면 영육 간에 받으신 것이요 그것이 무한한 까닭은 위격의 연합 때문이죠. 이렇게 딱 말하면 듣는 사람이 충격을 받게 돼요.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위격의 연합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충격을 받게 돼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위격적 연합, 히퍼스테릭 유니온이라는 그 위격적 연합이란 그 신학적 용어, 그 한 용어를 결정 짓는 때까지 200년 동안의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게 300년, 400년 때. 그래서 4세기 끝 5세기 가서 결정을 딱 내렸죠. 그래서 이단이 정리되어지고 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8페이지. 근데 여러분 표정이 다 이해를 하신 듯해요. 이해하셨죠? 아, 이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 제가 설명을 잘 했나 보죠? 아니면 여러분이 뭘 아는지를 모르시는 걸 수도 있죠. 분별을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 서로 칭찬하자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이요 동시에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린 것이요. 서로 칭찬해요. 망극한 일 망측하며 망극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주접을 떨어요. 나까지 했고 반론. 자, 반론을 같이 읽죠. 중보자가 인성에 있어서 완전한 의로운 자로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만족시킨다면 그가 굳이 하나님이셔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답변 시작.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보자가 구속하여야 할 인간은 이미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비록 중보자가 참으로 의로운 참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가 단지 인간이기만 하다면 그의 순종은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이를 위한 것일 수는 없게 된다. 그가 또한 무한한 속죄의 가치를 지니는 하나님이실 때라야 비로소 다른 인간을 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실 때라야 하나님 줄치면 결국은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가운데 어느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 이게 인성을 취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 가운데 왜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을까요? 성부께서 하시면 안 되셨을까? 성령께서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왜 하필 성자 하나님이셨을까?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처럼 사람이 되시면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격적 성격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왜 아니실까요? 성령 하나님 또한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분이니까 그 보내심을 받는 분이 나았다라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몸을 쓰시고 나으시는 분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가운데 나은 분이 아니요 보내심을 받는 자가 아닌 나으심을 받는 분이 인간의 인성을 갖고 오셔야 가장 위격적 성질에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이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없는데 사람의 끝없는 호기심은 끊임없는 호기심은 거기까지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안 나셨을까? 성령 하나님 안 나셨을까라고 사람이 끊임없는 호기심 때문에 성경에 계시지 않았는데 호기심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질문을 호기심 갖고 성경에도 없는데 질문을 자꾸 하면 그때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눌러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라고 야단을 치는 것이 보통인데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신학적으로 분명한 사실 기초하여 추론하여 연장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하 문제 풀 때 연장선을 거서 원리를 추론하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장선을 거서 하나의 신학적 결론, 성경에 분명한 지지는 없지만 낸 것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고의 신학자를 앞에 모시고 계신가요? 바로 그거였어요. 결국 신학자들 생각에 왜 하필 성부께서 인성을 안 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실까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보내심을 입어 교회를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 이런 위격의 역할 분담이 내재적인 삼위일체로서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내재적 위격의 속성과 절묘하게 균형을 갖는구나 하고 깨닫고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들 하나님 이 땅에 나으심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할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일들을 역사 속에 나타나 하심으로 인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경륜적 삼일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경륜적 삼일체 즉 구원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로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경륜적 삼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경륜적 삼일체 관계없이 우리의 역사와 창조와 역사를 다스려 가는 그 경륜에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그 자체의 하나님의 위격적 관계에서 나타난 삼일체를 내재적 삼일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재적 삼일체. 그래서 내재적 삼일체의 위격적 관계가 경륜적 삼일체 위격적 관계에 잘 어떻게 해요? 어울림과 반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륜적인 삼일체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신학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에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학은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 이상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의 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 재미가 없으세요? 지금 우리는 또 무슨 말 배웠죠? 경륜적 삼위일체 또 어떤 말이지? 내재적 삼위일체 어디 가서 삼위일체 하면 그 내재적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야? 경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아는 체를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거야. 또 무슨 연합? 위격적 연합.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제 남편 그 가장과 얘기하실 때 당신도 신앙에 열심히 내야겠어요. 당신 복음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아세요? 우리가 위격적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 괜히 슬쩍슬쩍 집어넣어서 괜히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자. 시작. 중보자는 또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 자신이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가 아시는 구속에 대한 비밀한 뜻의 일정한 수준과 범위라. 같이 읽죠. 중보자는 성령을 주시며 교회를 모으고 자신의 죽음으로 산 신령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셔야 한다. 중보자는 단지 죽음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만으로 자신의 사역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시며 아울러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케 되는 일이 없음을 확신케 하는 일까지 하신다. 성령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도록 하시는 이러한 사역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시다. 이런 맥락에서 중보자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요약된 이 말이 굉장한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풀어서 설명은 못 드리고 여러분이 신앙 이해하신 범위 내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분간 쉼을 갖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여지껏 한 말이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신학적인 관찰과 이해가 성경에 녹아져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장 320페이지 어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2장 5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8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설명을 듣기 이전과는 다르게 읽힐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앞 시간에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 이게 착각인 게 되는 거예요. 착각이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자요. 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분이시나. 그게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바로 그 신성으로서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그것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그 본성, 그 본질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의 우리말 번역에 본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죠. 그는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요, 그 안에 계신 분이시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본체 그 신성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즉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종의 꼭 인간의 즉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의 본성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 무엇이 뭐죠? 성자 하나님에서 제2위격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자 제2위격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니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누구신가? 그가 인성으로 오신 바로 자기를 낮추신 제2위격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독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계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께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9장 1절에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면 흑암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 멸시로부터의 자유함이라. 즉 고통과 흑암과 멸시로부터의 자유함의 결과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큰 빛을 보는 것이요.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그것이 창성함을 이루는 것이요. 그 즐거움이 추수의 즐거움이나 전쟁 승리의 즐거움과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 아주 큰 즐거움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엄청난 즐거움의 때, 그 즐거움이 뭐로부터 즐거움이라고요? 흑암과 고통과 사망과 멸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해방의 결과로 빛을 보고 영화롭게 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 영화롭게 한다, 큰 빛을 본다가 전부 비유 같지만 하나의 상징적 비유를 말하고 같지만 이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사실을 담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6절과 7절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아주 신비로운 예언이 주어진 것이죠. 이는 왜 그런가? 5절까지 이와 같은 복이 왜 있게 되는가? 그 까닭은 그죠? 이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까닭은 한 아기가 남에 관계된다. 한 아기가 낳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이 자는 아들로 올 것이라. 한 아들을 우리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가 주어질 것인데 그는 아들로 올 것인데 이 자가 어떤 자인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가 왕권의 통치를 갖고 있는 자라. 그가 왕권의 통치를 갖고 있는 자요 그 지혜로움이 매우 신비로운 자라. 기묘한 원더풀 카운슬러니까 그 지혜로움이 매우 신비로운 자라. 그는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이며 그가 바로 우리 교회의 아버지라. 아버지 시대에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릴 것이니 그가 평강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시오 왕이 되셔서 그가 7절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권의 무궁함을 실현시킬 뿐이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실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대로 네 후손의 왕위가 영영할 것이라고 주었던 다윗의 왕권의 축복이 과연 그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므로 그 나라가 굳세질 것이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는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게 되으시니 이 모든 일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의 의미가 너무 의심장. 우선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6절에 나온 이 아기 그 아들의 실체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요. 7절에서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한 아들이 나오는 그 신비한 존재의 일종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누군가 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 아들이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예요. 7절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는 사역적 측면의 문제예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세요. 이 아들인데 아기가 됐고 낳고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했으니 그는 일단 어떤 분이라?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1절부터 5절까지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이가 누구시라고요? 사람으로 오시니라. 사람인데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을 갖고 있다 그럼 단순한 왕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왕에 넘어서 지혜로운 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했으니 지혜가 충만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충만한 자요 더 나아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 했으니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담긴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사람이며 동시에 곧 뭐다? 하나님이심에 대한 예언적 묘사예요. 그가 참 하나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7절에 다윗 왕권을 견고케 하는 것이라. 다윗 왕권을 견고케 한다? 다윗의 왕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곧 교회를 의미하죠. 즉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세를 공고케 한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예언의 약속을 6절 7절에 준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넘어가 보세요. 1장.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다윗의 왕권의 공고함으로 이룰 그 나라가 무엇인가? 그 나라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기가 막힌 탄식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정죄하죠. 2절부터 몇 가지만 우리 같이 읽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5절 같이 읽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라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9절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미 11절 말씀부터 너희의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새 피로 나를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분향을 드리게 내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 대회로 월삭으로 13절 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견디지 못하겠다. 13절에 말씀하셨어요. 15절 그 가득은 맨 뒤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 죄악상을 낱낱이 정죄하거든요. 22절과 23절 21절부터 보면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교회의 부패성을 얘기하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거짓 탐욕에 따라 거짓을 행한 것이요. 위쪽 21절에는 살인자라고 얘기했어요. 22절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뇌물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지 아니하는 폐역상 속에 너희가 공의를 굽게 하였다. 그러므로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요.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라 하셨나니. 자 보세요. 23절 21절과 23절 그리고 1절부터 쭉 읽어서 17절까지 말씀, 이 전체 내용 속에 교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들춰내요.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지적함으로 너희가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가 돼야 되죠? 너희는 망할 자들이요 영원한 형벌로 음부의 지옥 형벌에 너희가 떨어질 것이라. 이렇게 나와야 논리가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죄악을 정죄했으니 그 다음에 뭐에 형벌의 심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4절부터 그러므로 하고 25절까지 다시 읽어봐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회복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세요? 회복이에요. 내가 너희가 그러한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혼합물을 다 제하여버려 너희를 청결케 할 것이요 너희를 신이한 성업으로 내가 회복시킬 것이라.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요 긍휼의 약속을 24부터 26절에 주고 말고 계신 거예요. 이래서 2장 2절을 읽어보세요. 2장 2절 같이 읽으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씀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이 그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말일에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 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며 주께서 약속의 회복 약속을 이사야서 1장에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시고 18절과 1장 18절과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것은 바로 다윗 왕권의 회복이거든요.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다윗 왕권, 이스라엘의 부패성을 회복시켜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교회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교회 회복은 이 당시 주어진 다윗 언약의 비춤은 다윗 왕권의 회복이에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라는 것이죠. 그의 답이 이사야서 9장에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이사야 9장에서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심으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7절 말씀 뭐가 굳게 세워진다고 되어 있죠? 그 나라 누구의 나라죠? 다윗의 나라가 굳게 세워진다. 그렇게 함으로 그 나라의 성격 성질이 어때요? 그 나라의 성질이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곧 신실한 성읍이요 창기와 짝하지 않고 도적과 짝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수리해 주시며 살인자가 없는 공평과 평강의 나라로 통치하신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했어요. 그 다윗의 위 왕권 7장 보세요. 이사야 7장 이사야 6장부터 일단 7장 보세요. 7장 7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의 손자요 1절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심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수를 쳐서 능히 이기지 못하니 혹이 다윗집이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다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 같이 읽어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왕 르심과 르말리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난 두 부지쟁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 말라. 하나님께서 뭐죠?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이라. 순종하면 이 아하스의 왕권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교회가 지켜줄 수 있는데 아하스가 불순종합니다. 믿음을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누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승리여 너의 왕권이여 다윗의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담보해 주시기 위하여 징조를 구하라 하였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로 한 아하스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뭐죠? 보이는 물리적 세력이 좋은 것이죠. 보이는 군사력과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징조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을 가장하죠. 1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12절에 시험치 아니하겠다. 아주 경건을 가장했으나 사실은 뭐죠? 불신앙의 외식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권의 확정 아하스가 거절했으나 그 일을 다시 9장 돌아가게 된 9장 7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 정서와 평가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줄치면 그게 하나님께서 아하스라는 인간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공고히 해주는 약속을 주었으나 거절을 당하시죠.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의 무궁한 성취와 보존을 지금 이사야 9장에서 6절의 신비한 한 아기의 출생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진 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다윗 왕권의 영원한 보존성을 선언하시고 그 일을 인간의 불순종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선언해 두신 거예요. 이 생각이죠. 즉 뭐냐면 아하스에게 주었던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하스가 순종하였으면 실제로 아하스의 이스라엘 왕권을 보존시켜주세요. 아하스 때의 이 약속을 보존시켜주심으로 하나님은 뭐를 보이시냐면 훗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이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까닭 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마리의 복음서 첫절에 선언적으로 딱 뜨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 후손.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그분의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이 언약의 성취는 바로 일찍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약속의 성취라. 그래서 모든 보편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시는 구속사라고 말하는 특별한 역사의 시작점까지 우리 시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와 더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는 어떤 특수한 선택이 없이 보편적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셋의 족보가 나오고 또 가인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 나오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까지의 후손의 얘기가 또 다 나오죠. 그 전체는 택함이 없는 모든 자들 인류 보편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관계성이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폐역하였는가. 이들 인류 보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자여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라 그럼 네가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들 가운데 생명의 회복이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심으로 인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으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전적인 전 인류적인 총체적 총합적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모습을 드러내죠. 결국 바벨탑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이에 대한 절정의 모습으로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역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규정짓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 역사는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이루시는 특별한 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즉 아브라함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 따라서 우리 전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 특별한 역사와 함께 얽혀져 있는 보편 역사. 이 보편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예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자임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우리의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저들과 같은 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음을 계속 깨우쳐주게 되시죠. 이와 같은 교회 세우심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시죠. 내 이름이 창대될 것이라 내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네가 복주는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 구원의 생명의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죠. 그 전 역사의 시점인 창세기 12장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보라 다윗의 왕권에 그 교회의 회복을 이사야서가 말하지 않았는가? 사무엘 7장에 주께서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 일을 이루실 리가 나타나셨다.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인가? 우리의 아브라함 때를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특별한 역사의 시작. 그것이 영적으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역사였는데 그걸 쭉 보면서 온 역사 중심의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걸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해버린 거예요. 신약성경의 제첫절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의 세계라 영어로는 다윗이 원래 헬라어도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 1장 1절은 구약성경 맨 앞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과 방불한 선언이에요. 그건 창조의 선언이죠. 예수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죠? 구속역사의 실체의 선언이죠. 창조와 구원역사. 구원역사는 새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첫 선언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구원 역사의 새 창조의 첫 선언하고 딱 대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에게 준 이 말을 순종했을 때 징조를 구할 때 징조를 구하며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요새여 반석이시나이다 라고 아하스가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이스라엘 보호하시면서 바로 뭐죠? 다윗 왕권의 영원 무궁성에 대한 뭐로 사용할까요? 예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로 사용하세요? 예표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하스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가 나중에 불순종하고 또 변질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가 다시 뭐 할 수가 있죠?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교회가 그 뒤에 다시 개혁과 갱생의 새로운 변화가 올 때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을 그때그때 보이심으로 다 뭐로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교회 왕권의 무궁성과 보호하심에 대한 예표 그림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용해 주신다. 그때그때마다 속한 자고에서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자들은 개인적으로는 구원해서 떨어나간 자가 있겠지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게 지켜오시는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뭐? 두 글자? 열심히 그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그 증거잖아요. 지금 왜 여기 우리가 앉아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밖에 사람 보면 전부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빨리 판교 또 신도시 또 개발한다 이거 알아보고 정부가 어떻게 손 쓰게 되는지 미리미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쾌락과 즐거움과 모든 재물의 그걸 뒤로 하고 왜 여기 와 있는가? 왜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을 들으면 기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주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죄 없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잘나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서 9장 그림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이사야서 32장 한번 가볼까요?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가슴이 막 이상하죠. 그냥 보세요. 그러면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누굴 가리킬까요?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아기 곧 아들 평강의 왕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이 뭐를 통치하죠? 의로 통치할 것이라.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상기하세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이사야서 9장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진 평강의 약속 쉼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니 영원한 생수를 부어줄 것이요 곰에도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안식을 주실 바로 그분. 3절과 4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잘 보세요. 눈이 감기지 않는다. 눈이 떠져요. 귀가 들려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지식을 깨닫고 말을 분명히 해요. 어떤 자들이 장님이었으나 듣지 못한 자였으나 조급한 자였으나 어눌한 자였으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영적으로 생명 있는 자로 바뀔 것이라. 그 지금 여기서 감기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깨닫고 분명히 말을 하게 되는 이 역사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여러분이 보고 있고 여러분이 깨닫고 있고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의 성취가 지금 우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계속 하나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10절에서 15절 말씀. 자, 10절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같이 읽어요.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역사의 가리움에 정반대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는데,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런데 넘어가서 16절 17절 같이 읽으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 귀로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이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이 이사야 32장 아까 읽었던 3절과 4절의 내용에 적용이요 성취요 실현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6장 6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여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7절에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기가 부정한 자로다 하고 화로다 라고 탄식하여 죽음의 형벌에 두려워 떨 때에, 그랬죠?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하시죠? 그럴 때에 6절에 단에서 불에 핀 숯을 가지고 달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물로 인해서 이사야가 죄사함의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제사의 단이죠. 시은소예요. 결국 예수께서 속죄 피로 정결케함의 은혜를 입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한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주께서 내가 보낼 때는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나를 보내소라고 말하는데, 이사 선지의 사역의 성격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거의 심판의 선을, 왜냐하면 듣질 못하니까. 구절을 보세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영역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이다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일까? 주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는 그때까지를 쭉 내다보는 거죠.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에게는 듣고 깨닫는 내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럴 수 못했다. 그럼 이사야 32장을 다시 가보면 결국은 32장에 이사야에서 9장에서 말했던 한 왕의 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이마음을 얘기할 것을 얘기하면서 3절 4절에 이 역사는 결국 뭐죠? 듣고 깨달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와 맞물려 나타날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2장 265페이지 9절부터 쭉 이하에 있는데 12절 같이 읽으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읽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과 함께 맞물려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듣지 못하는 자와 연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속에서 바로 오신 그분, 그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 오셔서 다윗 왕권을 공격해 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예언적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보내심의 뜻이요, 참 중보자의 사역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누가 이 사실을 알아요? 주께서 마음의 눈을 감기지 않고 뜨게 하신 자만 한다.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요, 그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가 위격적 연합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중보자로 서 계시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그의 의의가 무한하여 그에게 연합한 우리 모두에게 그의 속죄의 은혜와 동시에 형벌로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마음의 눈이 감기우지 않은 자, 귀가 있어 듣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이 기독론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령한 일을 깨닫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베푸심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의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자였으나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불순종하고 죄악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홀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바 되었고,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교회 왕권을 세우심을 생각하옵나이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 삼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하고 교회 회원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교회의 서로 상송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교통하며 격려하며 외롭고 험난한 공간 짐을 지고 하는 인생길에서 결코 죄악의 수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뒷일을 다 뒤로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